예, 열왕기상 구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예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로보암이 신명기 신학자들에게 유독 엄청난 비난을 좀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예로보암만 우상 숭배를 하는 건 한 것은 아닌데, 어떤 예로보암의 대표성,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고, 그리고 아마도 이 예로보암이 이렇게까지 공격을, 신명기 신학자들이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는 이유는 제가 볼 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집중입니다.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오고 나서 어쨌든 그들도 나라니까, 근데 어쨌든 또 종교적으로는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또 거기에 순례 축제가 있으니까요. 이때마다 그 이제 땅을 넘어가지고 경계를 넘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오면, 또 거기는 남유다의 수도고요. 그러면 뭐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한이랑 북한이랑 이게 갈라졌는데 이제 오고 갈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이 매년 추석이나 설만 되면 싸그리 다 서울로 막 이렇게 다 내려오면 그쪽 북쪽의 통치자 입장에서는 되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로보암이 안 가도 된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필요 없고 우리도 성전이 있다 그러면서 베텔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도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왕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왕들도, 솔로몬도 안 그랬습니까? 앞전에도 솔로몬 봤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인, 여왕 공주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또 그들 관습의 종교, 이방 종교를 들고 들어오고, 그렇게 보면 사실 스케일은, 그리고 그 다양성은 이방 종교였던 받아들인 것과 그 규모는 아무리 봐도 솔로몬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예로보암을 속된 말로 까느냐, 신명기 신학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그러고 있거든요. 예, 뒤에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표 명사입니다. 우상 숭배 왕의 대표 명사 예로보암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나머지 그 북이스라엘 제사를 나눈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제사와 어떤 종교가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 집중을 처음으로 분리시킨 왕이 예로보암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재기 신학자들, 이제 유배 이후의 사재기 신학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거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모든 종교와 제의를 집중시키는 게 그들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족의 정체성을, 그 성전 집중을 가지고 이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한 첫 번째 왕 예로보암은 거의 뭐 모든 왕들, 아무리 솔로몬이 이방신을 데리고 오고 여왕들을, 이방여왕들 데리고 왔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죠. 이방신한테 제사를 지내도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예루살렘 안에서 헛짓거리를 해도 헛짓거리를 한 거죠. 근데 예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과 분리돼서 북이스라엘에서 나머지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 완전히 분리시켜버렸기 때문에 신명기 신학자들 입장, 또 사재기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예로보암 왕이 제일 눈꼴 사나운 거죠. 제일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예로보암이 특별히 엄청난 공격을, 종교적인 그런 공격을 받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 예로보암의 형태는, 그래서 야훼 하느님을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야훼 하느님과 바알을, 그 가나안의 가장 대표신 바알을 섞어버린 종교 혼합주의의 죄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라는 그 바알의 상징을 하느님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섞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십자가를 빼고 뭐 여기다 부처님을 갖다 놓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뭐 부르는 그런 입장 정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은 이 종교 혼합주의를 우상 숭배와 똑같이 처리하는데, 이제 이거 제가 볼 저의 이성적인 정리고, 감정적인 정리는 그거 앞에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분리시킨 첫 번째 왕이 바로 예로보암이기 때문에 신명기 신학자들, 사재기 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곳에 산당도 곳곳에 마련합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뭐 그런 지역 성전들, 성전이라기엔 좀 작은데 당들. 그래서 산당에서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이방신에 대한 제사가 공존하는 종교 혼합주의 편의점 같은 장소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너는 어느 신한테 제사할래? 나는 바알한테 드릴란다. 너는 누구? 나는 야훼한테 드릴란다. 너는 누구? 나는 황금송아지 앞에서 하느님께 기도할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거의 박람회죠. 신의 박람회. 그래서 어떤 무당들은 보면은 뭐 자기 제단 위에다가 막 부처님, 예수님, 성모님 그러고 나머지 자기들을 섬기는 신까지 다 어디서 사왔는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거 쫙 이제 다 깔아놓고 뭐 다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음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31절 보면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에브야타르 사제가 솔로몬이 에브야타르 사제를 차독 사제가 그 성전 사제단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레위 사제단의 일정 부분이 쫓겨나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 사람들이 완전히 뭐 북쪽으로 대거 몰려 넘어갔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죠. 나중에 아마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덜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예로보암은 레위의 자손들을 가지고 사제들을 전부 임명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레위의 자손들을 제가 볼 때는 제낀 건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산당들에도 사제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했든지 이 레위인만으로는 다 되지 않았던 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레위인을 제끼고 일반 백성을 사제를 임명한 게 아니라 레위인도 있고 일반 백성 가운데서도 아마도 사제들을 임명했을 겁니다. 그거를 신명기 신학자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단과 베텔에 황금송아지를 놓은 것과 더불어서 산당의 사제들을 레위인이 아닌 이들로 내세웠다는 점이 예로보암의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도 발의 상징의 송아지 상들이 당연히 많이 발견되어 고고학적으로 북이스라엘 나중에 뭐 이런 높은 곳에 있었던 그런 산당들이 이제 파보니까 거기서 송아지가 되게 많이 나왔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주로 그냥 하이플레이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산도 아닌데 근데 뭐 이렇게 산이라고 부르긴 좀 못하니까 그냥 하이플레이스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당들은 일종의 지방 성소로서 그러니까 베텔과 단의 황금송아지는 그 대표적인 성지를 매번 자주 갈 수는 없으니까 지방에도 이제 작은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낮은 산이나 언덕의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영어로는 하이플레이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두루 퍼져 있던 산당들은 누구한테나 개방된 제단으로서 누구한테라는 말은 뭐냐면은 유다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고 그 가나안 그 원래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역 성소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때는 유다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에 가서 제사드리고 이방인들도 산당 가서 제사드리고 심지어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사제인 경우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방인과 북이스라엘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뭐 거의 같은 민족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섞여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도 지역 산당들이 상당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가나안 지역의 오래된 관습이었죠. 그래서 솔로몬도 역시 그 열왕기 초반을 보면 기본,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기본이라는 곳에 산당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그곳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제사를 바쳤다라는 거죠. 여튼 종교 혼합주의가 이 북왕조의 시작부터 여실하게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 하느님의 형상을 뭘로 할까? 내가 뭐 다른 애들이 황금 송아지 쓰고 농경 사회에서는 송아지가 아주 적합하니까 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예로밤의 이런 행동들이 열왕기의 저자에게 얼마나 나쁘게 보였는지 이어주는 나쁘게 보였다기보다는 이 예로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 이야기들이 확인시켜 주는데 13장 1절에서 10절 베텔의 제단이 무너집니다. 베텔이라는 곳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황금 송아지를 놓아둔 두 성전 가운데 하나. 베텔은 남쪽, 단은 북쪽. 그래서 1절 예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텔로 왔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유다 지방에서 예언자가 베텔로 올라왔다라고 하고 아직 그 이름은 나오지 않고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이 정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은 요시아이다 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북이스라엘의 건국 시기보다 300년이나 후에 남유다의 말기의 왕 요시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끼워 맞춘 거죠. 신명기 신학자들이. 결국 이 본문이 신명기계 저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쓰여지고 편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3절, 바로 그날 그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건국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예고를 하고 있죠. 아직은 한 100년 넘어 더 살아야 되는데 벌써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예로보암을 엄청 싫어하는 신명기 신학자들의 태도죠. 그래서 예로보암으로서는 백성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제단을 북이스라엘에 세워야 됐지만 결국 그것이 종교혼합주의, 우상숭배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집중화를 완전히 회방놓는 가장 끔찍한 짓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혼합주의 한복판에 예로보암이 주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근데 사실 종교혼합주의는 겉모습이고요.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겉모습이고, 그 속내는 예루살렘 성전 집중화를 가장 방해하고 해방을 놓았던 죄가 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금송아지를 설치한 것 말고도 예로보암이 신명기의 법규들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 드러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명기라는 것이 이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이제 그 나름 신명기 학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의 어떤 사제들과 이제 규합해가지고 신명기 신학을 만들고 신명기 책을 다시금 편집해냈기 때문에 아직 신명기라는 책이 드러나려면 몇백 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신명기의 관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덮어쓰는 형식이죠. 신명기에서는 산당에 건립도 안 된다라고 하고, 신명기 12장 2절, 또 예루살렘 밖에서 축제를 지내는 것도 안 된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장 11절, 또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제직에 올리는 것도 안 된다. 신명기 18장 5절, 하여튼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어긴 놈이 예로보암이라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 체간에서 여상권학원 합해가지고 예로보암의 죄 또는 예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적어도 20번 이상 이 예로보암 왕을 단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의 죄와 그의 후계자들의 잘못을 단죄합니다. 후계자들이라면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왕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예로보암의 공적인 생애의 출발은 뭐 괜찮았으나 과정과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신명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보암의 잘못은 정의의 위반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위반이 있다라고 신명기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고, 그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임금이었습니다. 르하브암의 유다, 솔로몬의 아들 왕의 억압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일단은 자유를 줌으로써 일단 그 대에서는요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경제, 사회정의, 그 신명기 신학에서 말하는 사회정의, 정의의 반은 해결했는데, 그러나 그가 실현한 정치적인 자유와 정의에는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게 신명기 신학자들의 주장.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완전히 무시했다. 정말 정말 못된 놈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예배와 사회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신명기 신학자들의 태도입니다. 사회정의와 이 종교정의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고, 신명기 신학으로서 예로보암의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치세를 평가하고 비판해 놓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